오늘은 예수님을 사로잡은 열정,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위대한 일들은 다 열정과 도전의 산물들입니다. 열정이 없으면 도전할 수 없고, 도전이 없다면 열정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울산의 동기 목사님 심우하는 교회에서 모처럼 우리 신학교 동기 동창들이 부부 동반으로 모여가지고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교회 바로 앞에 현대중공업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마치고 그 회사 전시관과 함께 회사를 쭉 둘러보았습니다. 그 회사 전시관을 둘러보니까 창업자가 누군지 아시죠? 예, 정주영 회장님이시죠. 작고 하신 분인데 유명한 분 아닙니까? 그분의 유품과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적혀있는 전시관을 보다가 아주 재미난 물건이 하나 있어요. 어떤 물건이냐면 500원짜리 지폐인데 거북선이 그 뒤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 울산 바로 그 부지에 조선소를 세우려고 부지만 확보한 상태에서 영국의 가장 큰 은행 금융 대출 관계자들에게 투자해달라고 설득하러 갈 때 바로 그 거북선이 그려진 500원짜리 지폐를 들고 갔다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들에게 우리 민족은 이미 500년 전에 세계 최고의 전함 거북선을 만들 정도로 저력이 있는 조선 강국의 나라다. 아직 우리가 조선소를 세우지는 못했지만 우리를 한번 믿고 투자해달라, 그리고 배도 한번 주문을 맡겨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선업에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선소를 세우지도 않았는데 투자를 해라 그러고 배 주문을 해달라 그러고 거북선 그려진 500원짜리 한 장 들고, 여러분이 영국의 금융 담당자라 그러면 돈 빌려주겠습니까? 미친 짓이지요, 사실은.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대출이 이루어진 겁니다. 어떻게 이런 황당한 일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물론 나름대로 타당성 분석도 했겠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그들이 투자를 감행할 수 있는 모험을 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정 회장님의 엄청난 열정, 확신, 그리고 담대한 모험에 나서는 기업가 정신, 여기에 그들이 감동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전설적인 이야기죠. 남다른 열정의 승리 아닙니까? 예? 열정이 냉혹한 비즈니스의 논리를 이겨내었고 장애물을 돌파했고 기적을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분의 살아생전에 남긴 말들이 벽에 쭉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그 중에 한마디 말이 제 가슴을 콱 하고 이렇게 박혀 들어왔어요. 어떤 말이냐? 길이 없으면 길을 찾으면 되고 찾아도 없으면 길을 닦아가면서 전진하자. 저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은 거예요. 그 열정에 굉장히 제가 도전받았습니다. 세상의 기업가도 저런 열정과 확신으로 덤벼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목회자가 제 열정에 뒤져서는 되겠는가? 제가 마음속으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열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3절을 보시면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행적이 나타나는데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열정을 살펴볼 수 있어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에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주제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죽었다가 거의 죽었다가 살아나서 외치는 주제라면 이것은 적어도 그 사람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주제일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여겨질 만한 주제일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죽어본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사실요, 우리가 제대로 한번 살아보려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은요, 한번 죽어봐야 합니다. 저는요,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여러분을 죽이고 싶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욕심, 연약함, 의심, 이런 것도 죽이고 싶어요. 그래야 한번 죽어봐야 그때 비로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철이 들고 인생에 있어서나 신앙에서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때때로 말로 해도 잘 안 되고 이러면은요,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녀들 가슴 아프지만 거의 죽음 같은 불 같은 고난을 슬쩍 허락하십니다. 하나님도 괴로워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죽게 하지는 않지만 그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데, 불같이 연단되어진 신앙,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굳게 붙드는 신앙, 그리고 인생과 영혼의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내기도 하시더라, 이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경우는 십자가에 죽기 전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무엇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을 선포하심으로 자신의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 또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하루 종일 본격적으로 사역하시고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중간에도 하나님 나라의 일, 나는 이것을 위하여 이 땅에서 살아간다, 하나님 나라 일 때문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22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인생 하직할 때 십자가 고난당해서 죽기 직전에 그 고난을 미리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죽기 직전에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심지어 오늘 말씀에서처럼 죽었다가 살아난 이후에도 40일 동안 변함없이 예수님이 생각하고 외치는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삶을 일관되게 사로잡고 있는, 온통 예수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삶의 열정, 그 인생의 주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인 28장 31절에, 결론적인 사도행전의 구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결론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일까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현재 삶과는 무관한 내세, 다음 세상, 천만해요. 내세적 의미가 있지만 이 현세와 매우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이 세상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 세계의 만왕의 왕들 중에 왕으로 모시고 그 왕의 어명,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나라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이 땅에서 순종하며 산다고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완성될까요? 제가 분명하게 밝힙니다. 완성 안 됩니다. 언제 완성되는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예수님이 심판의 주로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이 세상 속에서 완성시킬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는 많은 부분 결국은 실패하지만, 그러나 상당 부분 우리의 노력과 함께 다시 오실 주님이, 하나님의 역사가 마주치게 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지고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세상은 아직은 하나님의 나라가 다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애쓰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원수 마귀가 불법적으로, 합법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세상의 왕 노릇, 임금 노릇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살아가려면요, 필연적으로 왕이 다르기 때문에 겪게 되는 갈등과 충돌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망할 것 같고 재미없을 것 같은데요, 한번 그 위에 계셔서 다스리시는, 더 크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인생을 맡겨보시고 그 어명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나느냐? 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고 자식 키우고 이 모든 것들, 우리 인생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보장해 주시는 천국 보장보험에 가입시켜 주세요. 천국 보장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믿는다고 자동으로 가입되는 게 아닙니다. 계약서가 있어요. 보험 들리면 계약서 쓰잖아요. 계약서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천국 보장보험의 계약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계약서 중요합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험 들어가지고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거나 병들었을 때 보험금 타잖아요. 그때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계약서! 법대로 하라고 여러분 계약서 들고 요구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어명을 먼저 구하는데도 모든 것 대해주시지 않으면 계약서 드리면 돼요. 왜 안 되는가?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는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정말 전심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이 보험 들라고 하는 하나님이 사기꾼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저는 제 인생을, 제 신앙을 천국 보장보험에 가입해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장보험이 너무 좋아요. 다 채워주세요. 예수 믿으면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집이 나오냐, 저를 보세요. 목사님은 목사니까 여러분 심보를 모를 줄 압니까? 모든 자들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한 천국 보장보험의 계약서입니다. 가입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 부쩍 로망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꿈이라는 말이죠. 소원이라는 말이죠. 뭐 여성들의 로망, 중년 남성들의 로망, 뭐 이런 소리가 많이 들려옵니다. 예? 그만큼 이 세상이 팍팍하다는 거예요. 젊은 여성들의 로망 책에서 보니까 이런 소리가 있어요. 복부에 식스팩을 가진, 키는 1m80에 생긴 것은 장동건 같이 하고 억대 연봉에 능력 있는 총각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 주제 파악해라! 그 다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여성들의, 젊은 여성들의 로망. 전신 성형 수술을 해서 미스 코리아로 거듭나는 것! 견제가 안 나옵니다! 남성들의 로망은 어떨까요? 나이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20, 30대 남자들. 오픈카를 딱 빌려가지고, 세단을 빌려가지고 옆에 키 170cm 미스 코리아같이 이쁜 아가씨하고 해변가를 질주한다는 거예요. 그런 로망, 멋있어 보이지만 비 온다 철을 쳐요 제가. 그 다음에 또 이런 꿈을 또 가진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40 딱 될 때까지 열심히 미친 듯이 돈 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남은 인생은 전 세계를 유람하면서 돈 쓰면서 살겠다. 나도 그렇게 해봤지만 안 되더라. 좀 중년으로 가면은요, 꿈이 좀 소박해지고 겸손해집니다. 이런 꿈을 많이 꿔요. 호젓한 뭐 호숫가나 산속에 전원주택을 짓고 텃밭을 갖추면서 강아지와 함께 산책도 하고 고즈넉한 삶을 살겠다. 뱀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꿈은 너무 현실이 힘드니까 사실 도피적인 꿈이 많지만, 이런 꿈을 꾸고서 이런 로망을 가지고 이룰 수 있는 분들이 몇 프로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사회에 대부분은 못 이룹니다. 영어로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enthusiasm입니다. enthusiasm. 그 뜻이 합성한데요. en, 아내라고 하는 뜻이고 Deus,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 열정, 꺼지지 않는 진정한 열정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열정이 솟구쳐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 이 모든 창조세계를 만드신 하나님 마음은 태양보다 더 뜨겁게 팍 뜨거운 열정으로 불붙고 있는데요. 어떤 열정이냐면 잃어버린 영혼들, 죽어가는 인생들을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서 이 타락하고 쉬는 많은 이 모든 문제 많은 피조세계를 완전한 하나님의 창조세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가고야 말겠다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이요 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안에 그 다스림 안에 믿음으로 연합되어지면 그 열정이 우리 마음에도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적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열정, 꺼지지 않는 열정. 여러분도 조금은 눈치채셨을지 모르지만 요즘 저는 제 영혼 안에서 엄청난 열정이 용암처럼 막 솟구치고 분출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제가 교육자 회의를 하면은 막 교육자들이, 부교육자들이 말할까 봐 제가 4시간씩, 5시간씩 막 떠들기도 합니다. 막 쏟아부을 게 너무 많은 거야. 열정이 솟구칩니다. 그런데 몸만 좀 아프지 지치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꿈, 그 열정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열정에 사로잡혀 살아가면서도 제 마음에는, 마음 한쪽에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다. 왜요? 열정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차디찬 지혜와 이성으로 이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정인가, 정말 불순물이 없는 올바른 열정인지를 순간순간 점검하고 반성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열정이 강할수록 잘 컨트롤돼야 된다 이것입니다. 어쩌면 뜨거운 열정과 차디찬 냉정 사이에서, 그 긴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순수한 열정이 솟아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교회 역사를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3년 동안 그를 따라다녔던 제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는데 그들이 초기에 꿈꾸었던 하나님의 나라, 엄청난 열망으로 다 던지고 주님을 따라갔는데 그들이 꿈꾸는 나라는 현세적인, 정치적인, 권세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이 정권을 잡으면 우리 다 한자리 시켜주십시오. 그것이 초기에 그들의 꿈이었고 로망이었고 열정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오해했기 때문에 그 잘못된 꿈 완전히 깨지고 실패하고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을 구할 때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들은 순교하기까지, 죽음도 불사하면서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다시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고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였다고 엄청난 열정으로 살기 등등하여 예수 믿는 자들 잡으러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꿈 깨뜨리시고 절망케 하시고 나서 성령으로 다시금 하나님 나라 깨닫게 하니까 바울도 죽기까지 지치지 않는 정열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이외에도 교회 역사 2000년 속에서, 또 한국 교회사 속에서 소위 거룩하다는 수많은 열정들이 때로는 이리저리 치우치거나 우리의 연약함이나 욕심이나 또 여러 가지 부족함 때문에 그 순전한 동력을 잃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열정이 크면 클수록,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나라를 향한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요히 머물러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는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이 열정이 연단되어진 열정, 잘 예비된 열정이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유익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영혼 속에서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열정의 불순물들이 제거됩니다.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고 하면서도 개인적인 야망이나 또 자기를 높이는 명예심이나 또 그저 축복의 대상으로 기복의 대상으로 주고받는 듯한 동기로 불순물로 하나님 섬기는 열망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것을 정화시킨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만들어준다. 불로서 정결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계속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그 불붙은 꿈이 계속 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열정의 연료를 성령의 기름을 계속 공급해서 꺼지지 않아요. 지치고 꺼질 듯 꺼질 듯 하는데 또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면은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연료가 공급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에 소위 거룩한 열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회를 위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들끓는 분이 있습니까?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잠언서 19장 2절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받고 가르침을 받는 지혜, 지식이 없는 열정은 선하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전부금 받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잘 준비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엉뚱한 대로, 동기와 목적은 좋았어도 엉뚱한 대로 가서 잘못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상 수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의 삶 속에서 꿈은 좋고 열정은 좋아도, 동기는 좋아도, 방향은 좋아도 실패하는 경우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그래서 열정을 가졌다면 끊임없이 말씀 안에서 가장 지혜로우신 그 꿈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상의하시고 동력을, 능력을,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더 문제는 열정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런 열정도 없고 꿈도 없어요. 점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식어 빠진 난로가 돼버린 거예요. 목사님, 열정으로, 꿈으로, 로망으로 타오르는 것은 인생을 모르는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피 끓는 젊음의 때에나 왕년에나 가지는 것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명심하세요. 진정한 꿈, 영원히 가는 꿈을 가진 사람은 다만 나이 들어갈 뿐입니다. 나이 들어갈 뿐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꿈, 영원까지 가는 꿈이 없는 사람은 늙어갑니다. 그것도 무력하게, 추하게, 외롭게 늙어갑니다. 여러분은 나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늙어가고 있습니까? 열정의 반대말은 냉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의 견해로는 열정의 천적, 열정의 반대말은 뜨뜻미지근한 마음입니다. 예수님도 저하고 비슷한 견해를 갖고 계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서 뜨뜻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토하여 내치리라. 토하여 버리리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셔야 돼요. 오늘날 현대교인들 앞에서, 오늘날 현대교회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천들 가운데 열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성도들 또는 아주 냉담한 사람들 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들이 뜨뜻미지근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이 가장 역겨워하시는 신앙의 모습이요,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요리 중에 삶은 개구리 요리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 하는 요리입니다. 이 요리는 손님이 딱 앉아있는 식탁 위에다가 버너와 물이 담긴 냄비를 올려다 놓고는 손님이 직접 보는 앞에서 개구리를 씻어가지고 산 채로 그 물이 든 냄비에다가 다 넣고 조리를 한다고 합니다. 이때 물이 너무 뜨거우면 개구리를 딱 넣으면 화들짝 놀라서 튀어나오기 때문에 개구리가 좋아하는 뜨뜻 미지근한 온도를 딱 이렇게 유지해요. 그럼 이 개구리가 딱 거기 들어갈 수는 어때요? 목욕하는 줄 알고 따뜻하다, 선하다, 시원하다 이러고 이제 땀을 흘리기 시작하는 게 사우나 하는 줄 알고 바로 그때 어때요? 개구리가 긴장을 풀었을 때에 밑에 버너에다가 불을 붙이는데 약하게 붙이는 게 살짝 0.1도씩 불이 올라가게 합니다. 그러면 조금 지나면 어때요? 아, 좋다 이러면서 퍽 고아져가지고 개구리 중탕이 만들어진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된 우리들의 영혼의 현주소는 아니냐 이거예요. 직분, 신앙의 연조를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 영혼에, 여러분의 마음에 불이 붙어 있느냐 이것입니다. 교회 역사상 가장 강력한 선교 공동체, 모라비안 공동체를 이끌었던 진젠도르프 백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는 오직 한 가지 열정이 있다. 그 열정은 오직 주님, 주님 한 분뿐이다.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을 위하여 불붙어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